세계 뉴스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독일에 미군 500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오스틴 장관은 13일 독일에서 안네그레트 크람프 크렌바우어 국방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르면 이번 가을 비스바덴 지역에 약 500명의 미군 병력을 영구 배치하려는 의향을 독일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력은 유럽에서 억제력과 방어력을 강화할 것이며 대립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기존 역량을 증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이번 병력 추가 배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우리의 협력과 약속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크람프 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은 이것은 매우 강력한 연대의 신호라면서 미군 500명의 주둔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오는 14일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농도 60% 우라늄을 농축할 것이라고 이란 국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13일 방송에 따르면 아바스 아락치 외무부 차관은 핵합의 복원을 위한 오스트리아빈에서 이같이 통보했습니다. 아락치 차관은 공격을 당한 나탄즈 핵시설에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100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한 이후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변화된 정책의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메이르 벤 샤바트 이스라엘 국가안보 보좌관과의 화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외교 국방 장관은 안보 협력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13일 화상으로 열린 2+2 회담에서 중국의 최근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 기시노부오 방위상은 독일의 헤이코 마스 외무장관, 안네그레트 크램프 카렌바우어 국방장관과 함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 더 이상 당연시될 수 없다면서 이는 무력으로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스 외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전체에 위협이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홍콩 상황과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중국법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타이완과의 외교 활동을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 불장난에 하지 말고 어떤 형태의 타이완과의 공식 접촉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미 관계와 타이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미국과 타이완 정부 간의 교류를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와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미 국가들과 국경 협정을 체결했다고 백악관이 12일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이주를 막기 위해 이들 국가와 국경에서의 군 병력을 증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협정으로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이 국경을 불법으로 건너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경을 건너는 것은 위험한 여행이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 육군 장관에 여성인 크리스틴 워머스를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지명한 워머스가 미 상원을 통과하면 역사상 첫 여성 육군 장관이 탄생합니다. 워머스는 지난 2014에서 2016년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이윤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주 미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대해 대북전단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 의회에서 오는 15일 열리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인권 공세의 일환으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맑겠지만 함경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주 미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대해 대북 전단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청문회가 미한 동맹에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가 열리는 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근본 문제에 대해 시각차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려 하고 있다며 여기엔 인권에 대한 중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인권을 의제에 포함시키려는 건 북한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인권을 외교정책에서 우선시하는 예전의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한 동맹이 갖는 폭넓은 중요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청문회가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No, I don't think this hearing is so important in terms of the broad importance of the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려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거부되는 데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부는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놓고 그 성명 내용이 한국의 입장과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 차이는 미한 동맹 관계에서 언제나 존재해왔으며 이것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대북 전단과 관련된 사안이 향후 최선의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를 놓고 한국과 미국 간 긴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cause tension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on the best way forward. The Biden administration
바이든 행정부가 전통적인 북한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임에 따라 인권 사안을 중요시 여길 것이라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이런 정책 방향은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전단을 날려보내는 것이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위험한 방법이라면 한국 정부는 북한에 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추면 더 효과적으로 북한에 정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을 막는 데 기울이는 노력을 북한에 외부 정보를 보내는 데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랜드 연구소 수김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눈에 띄게 이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사안을 크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make such a big deal that it's going to be visibly controversial and show that the two countries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임을 알리려고 할 것이라고 수 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 한반도 표현의 자유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이 국제사회 논란 속에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열리는 겁니다. BOE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 의회에서 오는 15일 열리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인권 공세의 일환으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발에 나설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겠지만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명분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사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열 예정인 청문회는 남북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청문회가 열리는 날은 공교롭게도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북한에서 최대 명절로 삼고 있는 태양절과 겹칩니다. 미한 당국은 태양절을 맞아 북한이 모종의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로 약 2만 6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법 취지 등 관련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미국 조야에선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청문회는 이 법이 자유권 규약으로 불리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침해했는지,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위를 제한했는지 등에 대한 의견 진술과 이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특히 북한 정권 차원의 주민 인권 침해에 대한 증언과 비판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인권 공세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북한은 이번 청문회를 그런 일환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마무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새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를 접은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청문회도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의 강화의 일환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에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접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보다는 어떤 대치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청문회 자체가 북한의 도발을 야기할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으로선 청문회가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겨냥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부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그러나 도발은 보다 전략적 차원의 선택사안이라며 청문회가 당장 도발을 부를 요인이라기보다는 미국과의 대결 장기화 과정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도발의 필요성이 커졌을 때 명분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의 내용이 일단 만족스럽지 않고 당분간은 미국과 대결 구도로 가야 된다. 그런데 미국과 대결 구도로 갈 때 미국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요인을 찾게 되는데 이런 대북 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 같은 것은 광의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다. 이런 명분으로서 도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되겠죠.
강동환 동아대 부산하나센터 교수는 북한이 정면 돌파와 자력갱생 노선을 천명한 이후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제정 등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강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외부 사회의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주요한 이슈로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또 다양한 그 활동들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탈북민 출신으로 대북방송인 북한개혁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김승철 대표는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북한 인권 상황과 주민들의 인권의식 신장에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기능을 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미 의회 청문회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해도 북한의 독재는 달라지지 않고 인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미한 차원의 문제 해결은 항상 있습니다. 인권 문제 국제사회가 너무 많이 떠드니까 북한 당국도 좀 노골적이고 잔인한 이런 인권 말살을 좀 주저하게 되는 거 있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북한 인권의 그 문제 해결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좀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신범철 센터장은 미 의회 청문회가 한국 정부의 반대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영향력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며 대남 무시 전략이 굳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소폭 증액을 제안한 가운데 중국에 대한 대응과 동맹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 의회에 제출한 1조 5,224억 달러 규모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우선순위를 반영한 첫 예산안으로 2021 회계연도보다 8.4% 늘어난 금액이 제안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방 예산은 7,530억 달러로 2021 회계연도 대비 증가율이 1.7%에 그쳤습니다. 교육 지출이 무려 41%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환경 보건 예산을 대폭 늘어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 예산 요청액은 올 회계연도 대비 사실상 소폭 감소한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매년 맞춰온 국방 예산 3%에서 5% 증액 기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비국방 예산은 7,694억 달러로 2021 회계연도 대비 15.9% 증가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이날 공개한 예산 문서에는 부처별 예산의 세부 계획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 국방 예산의 최우선 사안은 역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입니다. 특히 미국의 해군력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잠재적 적국들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해군 함대와 탄도미사일 잠수함 등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또 핵 억지력의 현대화와 장거리 타격 역량, 준비태세 보장, 떠오르는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투자를 중점과제로 명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고의 도전과제로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러시아와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위협을 억제할 필요 등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도전 대응과 동시에 미국의 동맹과 리더십 복원도 국방부의 중점과제로 명시됐습니다. 각종 도전 과제 해결에 필요한 미국의 개념, 역량, 군태세 구축을 위해 태평양 억지 계획을 활용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맹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태평양 억지 계획은 지난해 의회가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수립한 인도태평양 지역 대대적 군비 확장 구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무부 예산은 미국의 글로벌 입지 복원과 인권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12% 인상된 635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인구기금, 유엔인권최고대표 지원을 위한 자금 제공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난민 입국 프로그램 재건과 2022년 최대 12만 5천 명의 난민 입국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예산에 반영됐으며 해외에 있는 난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100억 달러 이상의 예산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리더십 보강과 부상하는 독재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과 민주적 가치 증진, 부패 퇴치를 위한 재원의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는 다시 한번 미 외교 정책의 중심을 뗄 것이며 미국은 다시 세계 무대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국방 예산은 사실상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를 비롯해 군사정보 세출위 공화당 간사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국방 예산 삭감은 중국에 대한 워싱턴 민주당의 강경 발언을 약화시키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의향에 의문을 낳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는 군에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극단적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대응도 요청하고 있다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재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은 국방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첫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중국이 2년간 공석이었던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새로 임명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특히 류 대사의 미국 관련 이력이 미중 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리샤 김 미 평화연구소 중국 담당 선임 연구원은 12일 VOA에 중국이 2년간 공석이었던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특히 바이든 정부가 북한 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동맹들과 향후 조치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에 류 샤오밍 전 영국 주재 대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의 주요 업무는 중국 정부의 한반도 사무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류 신임 특별대표가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으로 한반도 관련 업무에도 익숙하며 관련국들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평화연구소의 김 연구원은 류 특별대표의 최근 트위터 발언은 중국이 어떻게 한반도 문제에서 자국의 역할을 확대할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류 대사의 트위터 발언 중 기대되는 부분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모색하는 쌍궤병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점이라며 중국이 최근 북한과 서한을 주고받을 때 비핵화 목표를 경시하는 듯한 여러 발언을 한 것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신임 특사가 첫 발언에서 비핵화를 분명히 언급한 것은 환영할 만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는 12일 트위터에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에 임명돼 영광이라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며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쌍궤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대사는 또 관련 국가들의 우려가 단계적이며 동시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과 접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는 이들 국가들의 담당자들과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협력해 목표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2일 VOA에 류 샤오밍 대사가 미국 전문가로 훈련받았지만 영국 주재 대사를 지낼 때에는 미국에 대한 가시돋친 비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의 이력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에 엇갈리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Ambassador Liu's past record and role, I think, still sends a mixed signal, but it does, I think, also create a slim possibility.
스나이더 국장은 류 대사의 이력은 최소한 미국과 중국이 소통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준다며 다만 류 대사가 대중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하는 역할을 맡을지 아니면 북한 문제에서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의 역할을 맡을지 지켜봐야 한다. 가능성은 반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류 대사가 효과적인 외교적 역할을 맡기에 필요한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북 간 긴장이 높아지면 북한 문제에서의 양국의 협력은 더 어려워지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는 다렌 외국어 대학 졸업 후 중국 외교부 북미 대양주사에서 근무했습니다. 1983년 미국 보스턴의 터프츠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석사를 받았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주미대사관 공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이집트 대사, 북한 대사, 영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향후 북한 문제에서 미중 협력 가능성과 관련해 김정은이 현재로서는 비핵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역할을 맡든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has taken denuclearization off the table, at least for now. So it doesn't matter what China does. I think the Chinese may want us to go forward with some sort of
매닝 연구원은 중국이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한하고 동결하는 일종의 군축 협상을 미국에 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서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유일한 도시는 평양이라고 국제통계사이트가 밝혔습니다. 또 2040년 이후 북한의 인구가 점차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국제 통계 집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가 12일 북한의 최신 인구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평양의 인구는 322만 명으로 북한 주요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2위는 함흥시 55만 9천 명으로 평양의 6분의 1 정도며 2위부터 10위인 신의주까지 다 더하면 약 338만 명으로 겨우 평양과 비슷해집니다. 월드오미터는 또 북한 전체 인구수는 약 2,586만 명이라며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54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12일 현재 이 단체가 밝힌 전 세계 인구는 약 78억 5,860만 명입니다. 월드오미터는 북한의 인구 증가세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4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0년도 북한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1.9명, 또 인구 증가율은 0.47%지만 2040년에는 0.01%로 떨어져 사실상 인구 증가가 멈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45년도는 -0.08%, 2050년도는-0.14%를 기록할 것이라고 월드오미터는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인구수 감소 추세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지난해 3월 조선중앙TV는 평양 산원에서 500번째 새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이를 출산 장려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섯쌍의 새 쌍둥이가 연이어 출생하였는데 이번에 또다시 500번째 새 쌍둥이가 태어나 우리 평양 산원과
인구수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중위 연령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0년 현재 35.3세인 북한의 중위 연령은 계속 높아져 2040년대에는 40.4세로 처음으로 40세가 넘어가고 2050년도엔 42.1세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월드오미터는 예측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12일 VOA와의 통화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핵 등 비대칭 전략 외에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at's going to become more and more difficult for the North Koreans over time, not just because of the population.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사 능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월드오미터는 북한의 평균 기대 수명은 72.9세로 여자가 76.4세, 남자가 69.3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인 73.2세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번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북한의 1세 미만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11.2명으로 20년 전인 2000년에 28.5명에 비해 17명가량 줄었습니다. 5세 미만 유아 사망률도 2000년도엔 1,000명당 36.3명이었지만 2020년에 1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도시 인구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인 가운데 북한 역시 이 같은 흐름이 반영되고 있다고 월드오미터는 분석했습니다. 지난 1970년을 기점으로 도시에 주거하는 인구가 북한 전체 인구 가운데 절반을 넘었으며 2020년 현재 62.5%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은 점차 증가해 2040년도엔 70.2%로 처음으로 70%대를 돌파하고 2050년도엔 약 75%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도시 인구 비율은 북한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현재 도시 인구 비율은 미국이 82.8%, 한국은 81.8%고 2050년도엔 두 나라 모두 도시 인구 비율이 90%를 넘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측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국제사회가 코로나 백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등 일부 나라에 대한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가 300만 명에 이른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방역조치 이행과 함께 공평한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면 몇 달 안에 코로나 사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1년 넘게 닫혔던 북한의 국경이 백신 공급을 계기로 다시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백신 지원이 계획보다 늦어진다고요?
네,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가 지난달 2일 백신 1차 배급을 위한 세부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138개 유엔 회원국과 1개 비회원국 등 총 139개국에 총 2억 3,700만 회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할당된 양은 170만 4천 회분으로 오는 5월 이전에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코백스는 북한이 인도 혈청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공동개발 백신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은 VOA에 코백스 협의체를 주도하는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가 지난달 25일 북한의 백신 공급이 지연돼서 5월 이전에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백신 공급을 계기로 차차 국경을 열어 인적 교류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는데요. 일단 그 시기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북한이 백신 수여국에는 어떻게 포함된 건가요?
북한이 직접 코백스에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지난 1월 백신 국가 보급과 접종 계획을 작성해 코백스에 제출했고요. 코백스가 이 계획을 검토해서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결정했고 지난 2월 26일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서 백신 수송 전까지 백신 긴급 사용 허가와 배상, 책임 합의 같은 사전 준비를 완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백신이 도착하면 일선 보건요원과 노인 등에게 우선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등 일부 나라에 대한 백신 공급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코백스가 다른 나라들에는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에 백신을 나눠준 건가요?
네, 12일 유엔의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 106개 나라에 백신 4천만 회분이 전달됐고요. 다음 달인 5월까지 2억 5천만 회분이 배분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자국 백신을 제공했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의 국경 봉쇄로 러시아산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 등 의약품이 북한에 공급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일부 러시아 언론들은 북한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러시아산 백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에 백신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 감염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격주로 WHO의 코로나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계속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달 18일까지 모두 21,663명이 코로나 유전자 증폭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이라고 이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특급 방역조치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6일에는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이유로 33년 만에 하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도 궁금한데요. 가장 접종률이 높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네, 미국입니다. 11일 기준 뉴욕타임스와 영국 옥스포드대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the Data에 따르면요. 전 세계 백신 접종 건수는 7억 7,355만 회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이 1억 8,347만 회, 중국과 인도가 1억 6,447만 회, 또 1억 160만 회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영국과 브라질이 3,900만 회, 브라질이 2,655만 회 순입니다. 인구 100명당 최소 1회 백신을 맞은 비율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118.21명으로 가장 많아서 전 국민이 적어도 1차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칠레가 62.76명으로 2위, 영국과 바레인이 각각 57.45명 또 55.19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미국은 54.86명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각국이 사용하는 백신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은 파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니크 V, 시노팜, 얀센 등 10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세계보건기구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백신은 파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또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4개입니다. 또 스푸트니크 V와 시노팜 등이 일부 국가에서 접종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the Data 집계에 따르면요. 11일 현재 파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가 69개로 가장 많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2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30개 나라에서 접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사망 사례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고요?
지난 1월과 2월 다소 감소하던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비율이 각각 7주,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신종 코로나 현황판에 따르면 12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억 3,587만 명을 넘었고요. 또 누적 사망자 수는 293만 5,460명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미국이 각각 3,119만여 명, 또 56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브라질은 사망자 35만 3천 명으로 2위였는데 인도가 누적 확진자에 있어서는 브라질을 제쳤습니다. 1,348만 명 감염에 어제 하루에만 16만 8천여 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최근 일주일 동안 1일 평균 13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이 위험하다고요.
보건당국자들이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변이가 됐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고요. 또 치명률도 더 높은데요. 로셀 월란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전 지역에서 발견됐다면서 이제 미국에서 돌고 있는 가장 흔한 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일본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 50여 명에 그쳤던 변이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가 3월 말 기준에는 77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브라질을 보면요. 지난달 코로나 중증 입원 환자 가운데 40세 이하 젊은 층이 52%를 차지했는데요. 이 같은 원인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적됐습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으로 고령층 환자가 상당히 줄었는데 젊은 층 환자는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신종 코로나는 젊은 층이 걸렸을 경우에는 이 아픔을 잘 못 느낀 채로 지나갈 때가 많았다라고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몇 달 안에 코로나가 통제될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했군요.
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로요스스 WHO 사무총장은 11일 브리핑에서 팬데믹이 끝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낙관할 이유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가 검증된 방역 조치를 취하면 백신을 공평하게 접종한다면 몇 달 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와 함께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상황, 전 세계 코로나 실태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 제이슨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이슨 씨의 세 번째 사연 전해드립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2012년 미국에 도착한 40대 탈북 남성 제이슨 김 씨. 세계 최강국 자본주의 나라 미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루 찾아보자 생각했습니다. 시카고에 도착한 후 자동차 수리점, 빵 공장에서 시간당 10달러 수준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때 빵 공장에서 일하면서 다른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내가 어떻게 하든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욱이는 영어를 빨리 understanding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미국에서 그거를 제가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언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미국이 최강국이라고 해도 나와 상관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뭐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정확히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언더스탠딩을 못하니까 실수도 많이 했고요. 말할 수는 없어도 빨리 듣는 능력을 빨리 키워야.
한 달간의 경험을 뒤로하고 세 번째로 가본 곳은 대형 한인 식료품점.
정육부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을 영도에 맞게 작업장에서 그걸 다 선별을 하고 그 절단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도 써야 되고 뭐 절단기도 사용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내 인생에서는 아마 고기를 그렇게 많이 절단하고 손질을 해보기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같은 작업을 매일 반복을 했고요.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던 3개월. 이것저것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교통수단도 있어야 되고 교통수단을 운영하려면 또 뭐 가스비도 들어야 되고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 운전면허증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회 교통 도로망도 알아야 되고 지리에 대한 감각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좀 더 뭐라고 할까 내가 접하고 이해하고 해결해야 될 그 정보의 규모가 점점 방대해지고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같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눈으로 감각적으로만 느꼈던 화려하고 웅장했던 도시 속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갖춘 것인데요. 당시 생활 규모에서 한 달 월세 600달러는 감당할 수준의 벌이가 됐지만 제이슨 씨, 그새 네 번째 일터를 찾게 됐는데요.
그때까지는 제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경험을 해본 일은 별로 적거든요. 내 북한에서 오신 분이 집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군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부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직접 안까지 들어가 봐야 되고 집의 규모라든가 살이라든가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그 가까운 거리에서 제가 접할 수 있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 세간살이를 보고 만지는 일. 바로 전문 이삿짐 운송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인 가정을 들여다보고 이들의 세간살이를 포장하고 옮겨주는 일을 하면서 탈북민 제이슨 씨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참 그냥 자유롭게 사는구나 하는 걸 체험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내가 잡을 어디서 찾는가에 따라서 그 잡이 필요에 따라서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살고 싶은 곳이 내가 여기서 이 도시에서 살다가도 뭐 기후라든가 이런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고 건강상 이유라든가 또 아니면 좀 더 경치가 좋고 조용한 하고 한적한 교외로 살고 싶다 하면 그냥 아무 때건 자기가 여건이 된다면 그냥 옮겨가서 사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뭐 이사하고 그래서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옮겨가 사는 것을 방해하거나 무슨 제도적으로 그것을 제한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한번 이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를 받는 것만 해도 뭐 손가락으로 열 손가락을 꼽기도 다 꼽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곳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받을 수도 없거니와 여행 받는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 이사를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엄두조차 낼 수도 다른 곳에 가서 살려고 하는 엄두조차 낼 수가 없고.
미 전역을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한 미국인들의 삶의 자유는 제이슨 씨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정착 초기 이민자로서 직업의 다양함을 알고 싶었던 탈북난민 제이슨 씨는 미국인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남부에서 북부로 비용을 들여 이사하게 되는 주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 내에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직업이 변화에 따라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원래 살던 곳이 뭐 디트로이트에서 살랬어요.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잡을 찾은 곳이 뭐 그냥 디트로이트 근교에서 차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몇천 마일 떨어져 있는 타주, 말하면 유타주 솔렉시티라든가 아니면 저기 캘리포니아 LA 같은 데 잡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내가 이사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사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그 회사에서 다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트럭을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짐을 다 옮겨주는 거예요. 타주로.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평생 동안 이사하는 횟수는 평균 10여 차례인데요. 직장을 옮기는 문제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뒤로 자기 세대를 세우기 위해, 직장을 찾기 위해, 직장을 잃어서, 은퇴를 해서, 신분이 변화해서, 가족 관련 이유 등인데요. 그만큼 미국은 누구나 어디로 언제든 원하는 만큼의 삶의 거처를 옮기는 자유를 누립니다. 제이슨 씨는 직업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IT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산호세로 옮겨가시는 분이었는데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옮겨가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회사에서 딱 그 이사 비용을 부담을 해줘가지고 그냥 자기는 옮겨간다. 미국 사회의 단면이라고 할까.
어디로든 옮겨갈 수 있고 밝은 미래를 보장받고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성공한 안정적인 삶의 부유함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큰 그 면적을 가진 그런 규모의 그 싱글 패밀리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고선 제가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담을 수가 없었어요. 집이 너무나 규모가 크고 방도 널찍하고 그리고 특히 저를 감탄시켰던 부분은 그 집 안에 차고가 있는 거예요. 그 차고가 한 개 정도가 아니고 어떤 집은 막 두 개, 세 개씩 있잖아요. 차가. 그게 탐복을 했었고 그리고 그 부엌이라든가 욕실 화려하고 깨끗하고 규모도 크고 그거를 제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고요. 참 너무도 감탄을 했었고요.
빈부의 격차가 심한 자본주의 나라지만 자신 같은 난민뿐 아니라 미국의 미국민들이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고 일구고 누리는 모습을 본 것인데요. 제이슨 씨는 삶의 또 다른 동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빈부의 격차가 있더라도 지금 현재 그 모든 사람에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차려진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당연히 나도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꼭 이렇게 크고 화려한 집에서 한 번쯤은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꿈도 가졌고요. 북한 사회에는 그 도전의 기회가 없습니다.
제이슨 김 씨, 이사 전문 업체에서 6개월 동안 미 전역을 다녔는데요. 그러는 동안 제이슨 씨가 그리는 미래에 대한 풍경도 좀 더 환해지고 커졌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맑겠지만 함경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는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기온 15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4도, 양덕 아침 영하 2도, 낮 14도, 신의주 아침 1도, 낮 17도, 부성 아침 영하 1도, 낮 1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기온 12도, 강계 아침 영하 3도, 낮 12도, 희천 아침 영하 2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15도, 개성 아침 2도, 낮 15도, 사리원 아침 1도, 낮 16도, 신계 아침 1도, 낮 1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4도, 낮 18도, 장전 아침 5도, 낮 16도, 평강 아침 영하 2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맑겠고 함경북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0도, 낮 17도, 김영관 아침 영하 8도, 낮 6도, 삼지연 아침 영하 10도, 낮 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4월 14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장기적 전망을 하기에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이뤄진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200여 개 국가가 서명한 이 협정은 온실가스를 제한하기 위해 지구 평균 온도를 섭씨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재가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존 케리 기후특사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 하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우리는 파리 협정에서 정해진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식을 가진 정부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3월 초 런던과 브뤼셀 그리고 파리를 방문해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세 나라 국가들은 모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유럽과 유럽연합보다 더 나은 파트너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It is important for us to align ourselves now. Because no one country can resolve this crisis.
존 케리 기후특사는 미국은 외국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와 민간 분야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존 케리 기후특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정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고 자금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모든 경제 전문가가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돈이 더 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산업혁명 이래 새로운 것을 건설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To renew ourselves and our economies, which is an extraordinary moment economically. Where there will be new products, new technologies.
존 케리 기후특사는 지금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온실가스를 잡는 것이든 배터리 기술 또는 수소연료 같은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많은 기술을 갖고 있고 많은 국가들과 기업이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각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을 낮출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면서 제3국에서의 회담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과 선거 개입 등 러시아의 행동에 대응하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관계 정상화와 무기 통제, 이란 핵 프로그램, 아프가니스탄 기후변화에 관해 협력을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바이든 대통령이 고위급 회담 제안을 확인했다면서도 푸틴 대통령이 회담 제안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오는 14일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농도 60% 우라늄을 농축할 것이라고 이란 국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13일 방송에 따르면 아파트 아락치 외무부 차관은 핵합의 보고는 위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같이 통보했습니다. 아락치 차관은 공격을 당한 나탄즈 핵시설에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전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한 이후 나왔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같은 날 나탄즈 핵시설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매우 나쁜 도박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번 공격으로 인해 핵 협상에서 이란의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외교 국방 장관은 안보 협력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13일 화상으로 열린 2+2 회담에서 중국의 최근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 기시노부오 방위상은 독일의 하이코마스 외무장관, 안네그레트 크램프 카렌바우어 국방장관과 함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 더 이상 당연시될 수 없으며 이는 무력으로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스 외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전체에 위협이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홍콩 상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중국법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타이완과의 외교 활동을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하지 말고 어떤 형태의 타이완과의 공식 접촉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미 관계와 타이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미국과 타이완 정부 관리들 간의 교류를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미 국가들과 국경 협정을 체결했다고 백악관이 12일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기주를 받기 위해 이들 국가와 국경에서의 군 병력을 증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협정으로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 육군 장관의 여성인 크리스틴 워머스를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지명한 워머스가 미 상원에 통과하면 역사상 첫 여성 육군 장관이 탄생합니다. 워머스는 지난 2014에서 2016년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민간 싱크탱크 기관인 랜드 연구소에서 국제안보와 국방정책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워머스를 미 육군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